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5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비전향 장기수를 아십니까? 비전향 장기수는 6.25 전쟁에서 붙잡힌 북한군 또는 남파 간첩들이 끝까지 그들의 사상을 전향하지 않고 수감 생활을 하는 그 장기수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이 끝까지 그 사상을 전향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좋은 세상이 온다는 믿음 때문이고, 설사 그들이 감옥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신념이고 애국이라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의 신념이 옳았습니까? 정말 그들의 생각이 맞았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세기 세상을 흔들었던 공산주의는요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쿠바인데, 지난 2010년입니다. 쿠바의 의장인 피델 카스트로가 미국 애틀랜틱지 기자와 간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쿠바의 사회주의 모델은 실패했다. 적대국인 미국의 기자 앞에서 쿠바의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얼마 뒤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죠. 그러자 그 카스트로가 그 미국 기자가 자신의 말을 잘못 이해했다고 발표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가치관, 신념을 굽히지 않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신념, 잘못된 가치관에 목숨을 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신념, 어떠한 생각,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고 표현되는 삶,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증명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욱더 힘을 내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강림이 가까워진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 가면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한국말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빨리, 빨리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했는지 현지인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빨리, 빨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늘 빨리, 빨리란 말을 밥 먹듯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가이드가 설명할 때 중간에 말을 끊고 질문하거나 자신이 더 아는 체를 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식당에서 음식을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고서요, 근데 음식이 나오면 10분도 안 돼서 다 먹고 일어나 빨리 가자고 하는 한국인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버스나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가장 먼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 나가는 사람,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한국인을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빨리빨리 조급증에 걸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운전 중에 다른 차가 끼어들거나 내 앞에서 천천히 가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아, 그래, 좀 뭐 느긋한갑다, 저 천천히 따라가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빵빵 경적을 누리죠. 왜 그렇습니까? 화가 납니다. 그냥 화가 나는 것이죠. 앞에 차가 느릿느릿 가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화가 난다는 것이죠. 왜 빨리 안 가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조급증입니다. 음식도 시키면,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키면 10분 지나서 안 오면 전화를 하죠. 빨리 나와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빨리 빨리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이제 금방 붙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불길이 금방 사그러져 버립니다. 식어져 버려서 에이, 응답 안 하시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그런데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일들의 결과가 속히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쉽게 그 열정이 사그러지고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 생활합니다. 그런데 곧 그 열정이 식어져서 그 일들을 포기하고 1년 하고 나서 더 이상 안 하겠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인의 단점은 금방 이렇게 타오르다가 가도요 금방 식어버리는 것.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냄비 근성이 있다. 그런 것이 한국의 특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견디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요, 우리의 눈에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것도 징조도 변화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인내하며 참으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금방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실증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데 인내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그날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심판받을 날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생명과 구원과 상급이, 그 면류관이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이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과 삶의 위기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7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오시는데 안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으셔야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셔야죠. 여러분, 농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간단합니다. 추수할 그 열매, 추수할 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안 보여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매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항상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비가 오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다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비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해 농사 다 망칠 거예요. 추수할 것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바라보잖아요. 상급을 바라보잖아요. 영생을 바라보잖아요. 구원을 바라보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 잘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며 살아갔지만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운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낙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와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할 것은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 다시 오실 날만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과 사명, 특별히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사랑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참게 견디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조급증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내 탓이 아닌, 모든 것을 내 탓이 아닌 남 탓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일이니까 좀 오래되었죠. 제가 신암초등학교를 잠시 다닐 때가 있었는데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짓궂은 이 장난꾸러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이 여자애들을 놀리고 장난치고 찌르고 막 그런 장난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짝꿍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시간 중에 저는 열심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쿡쿡 찌르고 하지마 하는데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래서 결국 제가 화가 나서 폭발했거든요. 하지마! 근데 그 모습을 선생님이 보셨겠죠. 이리 나와. 다 나와. 둘이 사람 다 나와. 저는요, 나오라 하시길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 친구가, 제 짝꿍이 저에게 장난치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못 보셨다고 생각해서 같이 나오라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친구한테. 흘커버렸어요. 니 때문에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막 열심히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선생님 보셨어요.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동혁아, 친구가 잘못했지만 너도 똑같이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네가 참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너도 똑같이 잘못한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요, 나가면서도 이 친구 때문에 제가 혼나,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 잘못으로 제가 혼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내게도 똑같이 잘못이 있구나. 아, 나도 잘못했구나.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내가 똑같이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 남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남 때문에 책망을 당하고 남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이런 마음이 들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냐면 원망과 불편한 마음들, 그 불평, 억울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잘못은 없는 것일까요? 100% 상대방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우리 인간관계는요, 항상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마주친 나의 잘못도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 책임이 있다면 나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 탓이다. 내가 꾸중받는 내 탓이 아닌데 분명한 이유와 원망이 있는데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 남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과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 좀 연약한 성도님들을 잘 돌보아주고 이해하지 못하고 보살피지 못하고 좀 잘 받아주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나는 모른 채 합니까? 그럴 분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가족의 잘못은 그 가족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 가족 모두가 짊어져야 할 실수와 과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면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만의 잘못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올바르게 격려하지 못하고 이끌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비난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약함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하는 것이 가족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원망을 낳고 이 원망은 결국엔 죄를 낳게 됩니다. 원망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으면 이것이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입에 달고 있었던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어. 자기 자신의 문제와 잘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남 탓, 모세 탓,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늘 모세 탓, 늘 하나님 탓,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시죠. 아무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원망하셨습니까? 불평하셨습니까? 우리를 탓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안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나에게 잘못했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서로서로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늘 인내하고 늘 참고 견디심으로 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드림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 우리는요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이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었던 욥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이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양이 7천마리, 낙타가 3천마리, 소가 500결이, 남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 정말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던 자녀들, 일곱 아들과 세 딸들도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하며 울부짖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욥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음에도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소리가 있으셔야 돼요. 기도의 소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그의 건강을 쳐서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났을 때도 질그럭 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잖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보고 그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차라리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탄식하며 그의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와 근심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기도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3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요 무엇하라는 겁니까? 원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불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으며 특별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는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또 성정이 똑같은,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믿음의 기도는 죄인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셔야 합니까?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위기와 문제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응답받는 그대로 자막 보여주십시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인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앞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이라는 것을 볼 때 이 의인은 좀 소극적인 의미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한 후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물론 정적으로 구하는 것도 야고보서에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오늘 보물은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늘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그 모든 일들을 힘써 감당하며 살아가야, 또한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일단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늘 주 안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